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들어온 지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설교 제목은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유대교 배경을 지닌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익숙해 있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로마 제국의 압제와 유대인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유대교로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격려하는 서신,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기에는 구약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했고 그 결과 무엇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드러났는지를 제시합니다. 이 믿음의 위대한 본보기들을 제시함으로써 당시에 살아가던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크게 믿음을 격려하고 강화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이 전체 책을 나름대로 깊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이것을 가지고 바이블 스타디도 했고, 여기 오자마자 형제 자매들 기준해서 히브리서는 계속 강의하고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비밀, 영적인 어떤 도구 이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아브라함과 함께 유대교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절에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렇게 적어 있고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모세에 대해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주 특별한 인간이에요, 모세는. 이런 모세의 믿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은 아주 의미 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언급하기 전에 모세 부모의 믿음, 그들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데스티니, 그 미션, 사명을 감당하는 기초가 그 부모의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 부모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출생할 당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성령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몇 살이었는 줄 알아요? 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잠시 봐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는 애굽에 이주해서 애굽이라는 이집트에 이주해서 정착합니다. 그때부터 70년이 지났을 때 요셉이 11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 죽음 이후 36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요셉의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약 한 430년 동안에 70명이 이주해서 가족이 아니라 나라가 됩니다. 어디에서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기 1장 6, 7절에는 큰 민족을 이루기 시작한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 어디에 가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남자만 한 60만 정도가 되었으니까 장정 말이죠. 어른 남자만 60만 정도가 되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까지 합하면 약 한 200만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고대 사회에서 200만의 숫자이면은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것이 430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애굽 왕조 다이너스티에 변동이 생깁니다. 새로운 왕조가 등장해요. 성경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8절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 시대에는 애굽을 다스렸던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 힉소스 왕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힉소스. 외국 왕조예요. 마치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있는데 몽고족이 와서 중국을 먹어버리는, 그래서 한때 외부에서 중국을 다스리는 그런 것처럼 힉소스, 다시 말해서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가 왕권을 잡았다가 토착 애굽인으로 이루어진 제18왕조가 들어서기 시작해요. 역사학자들은 이때 모세가 태어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애굽의 주권을 되찾은 18왕조는 외국 계열의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후죽순처럼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브리인의 인구 증가에 위협을 느껴서 이 애굽 왕 바로는, 성경에는 애굽 왕 바로라고 계속 나와 있는데 모세 오경에도 바로라고 나와 있고 선지서에도 바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위 명칭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 하면 이름이 아니에요. 직위란 말이에요. 대통령이란 직위예요. 이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많은 대통령이 있었죠. 그 성경에는 바로 파라오라고 적혀 있지만 이것이 언제 살았든 어떤 권세를 가졌든 파라오인지 바로인지는 따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증가에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켜요. 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탄압에도 히브리인들은 계속 자랍니다. 너무 애들을 잘 낳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번성해 나갑니다. 이에 바로 왕은 더 잔인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 낳을 때 돕는 산파 있잖아요. 산파. 미드와이프들에게 지시합니다. 히브리인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여라. 엄청난 공포예요. 이것은. 근데 그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이 애굽 전역에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 가운데 남자로 태어난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하라.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런 참혹한 현실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당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출생은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복 중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한 3, 4개월 지나면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복 중에 있는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죠. 마음 졸이는 가운데, 공포 가운데 아이의 출산을 기뻐해야 될지 공포와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어요.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창조신이자 최고의 신이라 불리는 태양신 라가 있었어요. 제4왕조 시대부터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태양신 라의 아들. 그러니까 부모가 갓 태어난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한다는 이 명령은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명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국가 최고 권력을 가진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 바로 왕의 칙령 지시는 절대적이었어요. 공포를 자아내는.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은 히브리 부모가 있었는데 모세의 부모였습니다. 극심한 딜레마에 직면했겠죠. 그런데 이 집안에 이미 누나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어요. 미리암이라는 딸이 있었고 그리고 누구요?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이 아마 칙령이 제정되었나 봐요. 근데 아들을 가졌어요. 태어났습니다. 모세입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죽음의 강에 던질지 아니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족 전체를 위태롭게 할 것인지 모세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우선 모세의 부모가 누구인지 혹시 그들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모세의 부모, 아빠와 엄마 이름. 맞힌 사람 없죠?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외우십시오. 아므람과 요게벳.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아니하고 부모라고 나와 있지만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 잠시 보십시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이 12 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합니다.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이 쭉 여러분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예요. 이 셋째 아들 레위가 모세의 직계 조상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는 특별 직무를 맡는데 야곱,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 그리고 이어서 고핫, 아므람 이렇게 나타나요. 아까 모세의 아버지, 엄마 이름이 뭐라고요? 아므람과 요게벳. 아므람과 그 안에 요게벳을 통해서 이미 누나 미리암이 태어났고 형 아론이 태어났고 지금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모세를 낳습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두 개인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의 믿음으로 소개된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믿음은 자식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과 삶이 자식의 운명을, 그 데스티니를 결정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말로 사람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있기 전에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기 전에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기 전에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스며들어요. 스며들어요. 말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말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가 다 실패했더랬습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신을 통해 태어난 자식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2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호라오는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인식하고 분별할 때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인식하고 그랬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뭔가를 다르게 인식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나요? 갓 태어난 자기 아이 특별하게 보이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오늘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저 진짜 궁금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기라는 존재들은 조그맣고 통통하고 귀엽잖아요. 근데 성인의 시각에서 아가들을 봤을 때 진짜 못생긴 애들 있죠? 딸이라는데 이건 무슨 무조건 아들상인데 빙 꼽았는데 와 이런 이질감. 눈이 완전 단추구멍 같은 애들. 눈뿐만 아니라 하여튼 얼굴 보면 그냥 아이 이쁘다라는 말이 선뜻 안 나오는 애기들. 과하게 표현했는데 부모는 본인 애기가 못생긴 거 알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애라서 모르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했어요. 그리고 답글이 쭉 달렸습니다. 그 중에 그랑뿌리를 제가 뽑았습니다. 우리 언니는 그냥 전향 평범한데 형부가 진짜 감자 수준으로 못생겼음. 조카가 태어났는데 작은 감자인 것 유유. 딸인데 나야 뭐 조카니까 귀엽다 귀엽다 해줬음. 그런데 언니는 맨날 아유 이쁜 우리 공주 너무 이쁘다 물고 밟고 하는 것. 와 역시 모성의 최고 고슴도치 사랑 인정. 이러고 있었음. 근데 얼마 전 언니랑 둘이 술을 먹는데 언니가 만취해서 우리 딸 어떡하냐고. 지혜비 닮아서 못생겼다며 끄윽끄윽 울더라고. 결론은 엄마들도 자기 자식 객관적으로 못생긴 것 아는데 입으로 안 꺼내는 것 같음. 이쁘든 못났든 일단 내 새끼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음. 참 모세 부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꼈을 때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 외모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배울 게 없어요. 아니 다른 히브리 부모들도 갓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다 이런 감정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들에게 주목했고 그것이 믿음과 연관되냔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데 단순히 인간적인 이쁨, 아름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한 존재였음을 간지한 것이 아닐까. 모세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아이임을, 그런 인물임을 보고 그것을 모세 부모, 누구라고 했죠? 모세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확신한 것이 아닐까. 부모가 이것을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이 자세를 견지하는데 애가 태어나면은 지금 죽이려고 해요. Easy English라고 하는 그 번역본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y saw that he was a very special child. 그들은 그가 매우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에서 그냥 자기 새끼 이쁘다 하는 이상의 무언가를 인식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예요. 깁니다. 그 중에 모세의 이야기, 과거 모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20절에 모세가 났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르며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 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시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20절 보십시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의 마음에서 내 자식 이쁘다 하는 본능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보았더니 특별한 무엇이 보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유추할 수 있는 짐작은 여기까지. 그럼 성경 외적인 어떤 증거가 있는가? 플레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인물이에요. 유대인 귀족 가문 출신이에요.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안티퀴타테스 유다이카에라고 하는 20권에 달하는 방대한 역사서를 저술해요. 플레비우스 요세푸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유대 민족의 기원의 수부터 로마 시대까지 역사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수술했는데, 구약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교의 역사, 종교, 풍습을 설명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예요. 이게 요세푸스의 책, 유대 고대사 제2권에, 아까 20권이라고 했는데 제2권째 9장 3절에 의하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모세의 아버지에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아버지에게 모세가 태어나기 전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므라함은 바로의 명령으로 고통받고 백성을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했다. 이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간구에 감동하셨다. 그분은 그의 잠결에 그 곁에 서서 절망하지 말라고 권면하셨다. 이집트인들이 그 탄생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아이들을 멸망시키도록 운명지은 그 아이는 바로 내 아이가 될 것이며 그를 멸망시키려고 지켜보는 자들로부터 숨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놀라운 방식으로 양육될 때 그는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인들로부터 받는 고통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아이에 대한 기억은 세상이 지속되는 동안 유명할 것이며 이는 히브리인들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이 유대 고대사는 성경과 같은 영감을 받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의 진실성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부모가 태어난 아이가 특별한 데스티니가 있음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위험해요. 살려두면. 이 부모는 바로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고 일반 부모가 갖는 그런 본능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태어난 아기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신적 존재처럼 절대 권력으로 군림했던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깁니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라든지 무언가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발각되면 아이만 아니라 온 가족의 아이와 함께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위험에 처했음에도 석 달 동안 숨긴 이유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그들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라고 밝힙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주셨고 알게 하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아이를 살렸다. 그들이 바로 왕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면 아기를 굳이 숨길 필요가 있었을까? 살아갈 텐데?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지혜와 함께 작동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로 그들은 아기 모세를 숨기기로 선택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지혜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낭비하고 마음대로 소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주장해요. 그런데 그 사람 돈이 안 모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급하실 것이지만 성실함과 지혜로운 재정 사용을 통해서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지혜는 같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하실 거라고 하지만 인간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이 아이를 숨기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석 달 동안 아기 모세를 숨겨 키우던 이 부모는 3개월이 지났을 때 한계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을 감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여기 상자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대바라고 읽습니다. 대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히브리어는 대바라고 읽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오직 두 사건에만 등장을 해요. 한 번은 모세 갈대 상자를 가리킬 때 대바라고 했고 갈대로 만들어진 대바이고요. 다른 한 번은 노아의 방주를 지칭할 때입니다. 방주는 거대했고요. 축구장보다 훨씬 컸고 이 방주는 작아요. 우연일까? 노아의 방주 대바는 하나님의 심판인 대홍수로부터 노아와 그리고 생명체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 대바예요. 모세의 갈대 상자 대바는 바로의 살해의 위협이라는 죽음의 물결로부터 미래의 지도자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방주가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키도 돛도 노도 없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러나 거대했어요. 또한 이 갈대 방주는 돛도 키도 노도 없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흘러가다가 갑자기 물 밑에서 툭 튀어나온 어떤 바위에 걸리면 뒤집혀질지도 모르고 갑자기 나일강에 서식하는 아그가 삼킬지도 모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석 달을 키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으로 진으로 바른 다음에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 이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할 것을 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우연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딸이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석달 지난 아기 동생의 운명을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엄마, 아빠는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나는 갈대밭 사이에 숨어서 그 갈대의 대바가 흘러가는 그 행로를 따라서 계속 몸을 감추고 따라갑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누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고 멀리 섰더니 4절 이후 5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에피소드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비롭고 절묘합니다. 뭔가 미리 계획된 듯한 느낌을 줘요. 5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그늘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소녀가 누구예요? 누나 미리암.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한 여섯 가지 정도의 뭔가 계획된 듯한 느낌. 첫 번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온 시간과 장소. 많은 시간, 많은 장소가 있는데 해필 그때? 두 번째, 상자를 발견한 바로의 딸의 행동입니다. 갈대 사이에 있는 그쪽에 그 장소에 목욕하러 나왔겠지만 못 발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발견합니다. 그리고 열어보도록 명령합니다. 세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 아기가 웁니다. 그 울음소리에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깁니다. 바로의 딸은 애굽 왕의 공주 아닙니까?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되는 그가 어떠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지 너무 알죠. 근데 아버지 정책에 동조해서 괘씸한 생각에 분노하여서 당장 신의를 시켜서 아니면 부하들을 시켜서 그 아이를 어떻게 당장 처리하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기가 울었을 때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Prince of Egypt 그게 보면은 그 아이의 표정 나오죠. 그 만남에 그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히브리인 아기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 그녀의 마음속에서 연민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저는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만약에 공주가 냉담하게 대처했더라면 모세의 생명은 여기서 중단됩니다. 네 번째, 미리암의 지혜로운 제안. 저는 이것도 정말 이 아이가 담대한 것 같아요. 바로의 공주예요. 안나 같은 퍼스널리티를 지니. 아니, 목숨이 위태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절한 타이밍에 미리암이 나타나 유모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친어머니가 유모로 선택됩니다. 죽음의 위험에서 버려졌던 아이가 다시 친어머니의 품에서 양육을 받게 된 것은 인간의 계획으로는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이 놀라운 반전, 그것도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이 이방 왕의 딸인 공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홍해가 물이잖아요.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지도자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획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방왕의 딸이에요. 철저하게. 그런데 이름 자체를 예언적으로 짓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모세로 짓습니다. 우연이었을까? 바로의 딸 공주가 장차 이 모세가 물 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커다란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건너게 하여 구출될 것을 알았을까? 하나님인 거예요. 각 단계마다 너무 절묘하게 이 일련의 사건들이 인간의 의도나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방인 공주를 어머니를 두고 친어머니의 모유를 먹으면서 애굽의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왕의 살해 위협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모세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자기 아들이 그냥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생각과 관점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확신하면서 목숨을 걸기로 선택합니다. 여기 부모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인데요. 또 언젠가 부모가 될 사람들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부모로서의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곡된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자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녀가 무엇이 가운데 관찰하고 있으며 무언가가 매일매일 이 아이들의 영혼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워딩, 표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영어 표현에 Faith is caught as much as it is taugh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Faith is caught as much as it is taught. 믿음은 가르침을 통해서 뿐 아니라 이런 뜻이죠. 살아있는 본을 통해서 새겨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스며듭니다. 전염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말하고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는지 이 아이들에게 그들의 영혼에 미치는 크고 작은 파장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과 그들의 선택과 결단을 보았습니다.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부모된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혹시 좋은 본이 되지 못한 어떤 말과 행위가 있었다면 아이의 기억 가운데서 지워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상처가 아물게 도와주시옵시고 복되신 주님만 경외하고 내 주님께서 주신 데스티니와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